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4장, 뭐 43장도 마찬가지지만 44장에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건 다 헛것이다. 참담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거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잊으면 또 안 돼요. 이게 그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 44장에 와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남았는데요. 유다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내다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시점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우상도 다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먼 훗날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에서 유신 헌법이 통과가 되고 유신 정권이 들어왔을 때가 72년이니까 1972년이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서거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흉흉했겠습니까? 그때 제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막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잖아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4.19도 겪으셨고 5.16도 겪으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지난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은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 펴고 보셔야 됩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가면 이 일을 기억하라가 먼저 나와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그 앞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월 1일 날 설교입니다.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참담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결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요.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너는 내 종이라 그리고 뒤에다가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하면서 그 두 다 똑같은 문구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내팽개쳤고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냐? 너는 내 종이야. 나를 위해서 지었어. 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참 좋은 주인이에요. 착한 주인이세요. 로마의 제국 같은 경우에는 장군들이 혹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은요, 노예가 뭐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 어디서 많이 보내갔다? 그전에도 했는데, 그전에도 도왔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좋은 주인은 어때요? 좋은 주인은 오늘 21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1절 끝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이름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카락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일일이 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주인이 종인 우리들이 아프면 이거 어디가 아파 달래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해 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즉 구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저도 옛날 사람인지 그 도말이라는 말이 더 사실은 편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23절에서 어떤 단어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없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우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또 blot out, 지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어, 그게 이제 도말하다라고 하는 건데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2분 동안 졸지 않고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지웠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대 할렐루야 아멘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웠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뽑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머릿속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아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벌을 받지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벌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얘네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철조망 같은 거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어요. 같이 밥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의 죄를 지울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의 죄를 지울 수도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죄를 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것이 언약의 방법이었던 거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한다, 없이 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 22절 다시 봅니다. 없이 하였으니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니까 나 you can come to me. 이제 올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redeem 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구속해줬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노래를 해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5장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뒤로 돌아갓 이 말이 아니라요. restore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복구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redeem, 구속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뭐예요? 구속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구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 보세요. 하늘이 노래를 하고요. 산들과 숲과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요. 자연 만물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냥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자연 만물을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을 비유해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자연 만물이 지금 신임하고 있어요. 신음을 하고 있어요. 신임이 아니라 죄송해요. 신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 다 파괴가 된 것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재창조, 새창조를 해주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이 구속함을 받을 때에 자연 만물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나갔다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모신 곳이 어딘가 하면 저는 이제 금촌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입에 잘 붙는데 파주에 옛날에는 기독공원 묘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 묘지를 사놨던 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작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계시고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가족 묘지에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기독공원 묘지였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이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구차가 들어가잖아요. 운구차가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사무실 있는 데서 이 차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뭐 오늘날처럼 뭐 워키토키가 있고 미리 뭐 텍스트 보내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버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종 쳐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교회 종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종탑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종을 막 쳐요. 그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예요. 종을 막 치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좀 뭐 직책은 잘 몰라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종을 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서 여기서 종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치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의 종일 막 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웬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쓸데없는 짓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후 우리들의 삶은 자꾸 옆에 가서 기웃기웃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기웃기웃하잖아요. 죄 짓는 것에 기웃기웃하잖아요. 쾌락이 있는 것에 기웃기웃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아주 짧게 짧게 우리 다섯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신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자라는 거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나 혼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조는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25절과 26절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이야기인데 25절의 두 번째 건은 뭐냐면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헛된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나 그리고 점치는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점치고 굿하고 무당하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통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어리석게 된다.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도 나올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주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데일리 신문에도 나올지 모르는데 뒤에 가면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 이거 보시면서도 그걸 보면서 맞아 이번 주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예 거기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하기 시작하면 오늘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딱 멈추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어리석게 돌아다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어리석게 될 것이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지혜롭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지혜는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영빨이 좀 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겠다라고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쓸 때에는, 이 글을 쓸 때에는 아수르가 와서 한번 그냥 휘젓고 가가지고 많이 황폐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와서는 바벨론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 훗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불편한 이야기지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요 부분인데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주의 종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종과 사자라고 하는 말에 목사라고 하는 말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증축하겠습니다, 건축헌금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 같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할까요? 주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복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요. 삼중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사람이 살리라. 왜냐하면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허물어졌던 성벽들이 다시 중건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은 뭐예요?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되었든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살려줄 것이다. 복구시킬 것이다. 중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27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했어요. 출애굽 때를 보면 홍해바다가 있었는데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 강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흘러 넘쳤는데 그것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게 했죠. 그거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즉 유브라데 강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 이름을 잘 몰라서 써놨는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바벨론의 그 유브라테스 강, 즉 고레스 왕 때 그 유브라테스 강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곳이 있어요. 고대 문헌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을 변형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는 몰라요. 근데 변형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훨씬 이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강을 마르라 라고 명령하겠다. 그랬더니 마르게 될 것이다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한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귀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뭔가 하면 도구를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레스 왕 때문에,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해방시켜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고요. 허물어져 있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돈까지 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2분. 이제부터 졸면한데요.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최종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면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 오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에서 훗날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돌아다녔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로 있었던 것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사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사는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3, 4년이면 된다고 했더니 이것이 5년도 지나가고 10년도 지나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